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했던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19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의 현지 당국에 따르면 시리아 내 사망자 수도 최소 1,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터키 서부 아다나에서 동부 디야르바키르까지 약 450km, 그리고 하타이에서 말라티아에 이르는 남북 구간 약 300km 지역에서 약 1,350만 명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진앙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하마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터키 재난비상관리청은 피해 지역에 13,740명의 수색과 구조인력이 투입됐다면서 건물 6천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은 이번 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언급하면서 평화에 대한 전망은 계속 줄어들고 확전과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몽유병 환자처럼 더 광범위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뜬 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의 발언은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서방국들의 탱크 등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2월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히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루한시크 주지사는 현지 방송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증원군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점점 더 많은 예비군들이 우리 방향으로 배치되고 있고 더 많은 장비가 반입되고 있다며 2월 15일 이후에는 언제든 러시아의 공세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 상공에 출연한 중국 정찰풍선 격추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중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미중 관계가 약화되느냐 아니면 강화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현실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 중국의 정찰풍선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근해에 임시 보안구역을 설치하고 수색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돌려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풍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풍선이 미 상공에 출현했다고 지난 2일 밝힌 데 이어 4일 F-22 전투기를 동원해 이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풍선은 기상관측용 민간 장비라며 불가항력적으로 미 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취임 뒤 두 번째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이날 국정연설에서 집권 첫해 국정운영 성과와 올해 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선 캠페인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규탄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물가 상승 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제와 기관시설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통한 50년 만에 최저실업률 달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중국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 움직임을 늘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118대 의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하원 한반도 관련 상임위 요직에 대북 강경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중국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6일 최근 계속되는 중국의 정찰 활동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I can't speak to specific surveillance operations that the Chinese might or may not be conducting.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정찰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고 중국이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감시 작전에 대해 말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남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이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것이 미중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ncident hasn't helped that process. It just wasn't the appropriate.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찰 풍선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에 대한 터무니없는 침범에 비춰볼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적절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 관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중국에 대해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기존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과 미래 방문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풍선 격추에 항의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과 명령은 우리 조국과 주권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행사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s authority and his orders 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이어 양국 관계의 긴장이 일종의 갈등으로 비화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비행과 항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띄운 풍선이 프로펠러와 방향타를 장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풍선은 속도를 늦추고 회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true that this balloon had the ability to maneuver itself, to speed up.
그러면서 우리는 민감한 군사 현장 위에서 풍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 능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미국 상공에 띄워 보낸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want to make very clear is that look what China did was unacceptable. We protected civilia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격추 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했고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단호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그동안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했던 말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몫이며 향후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열병식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찰풍선을 미국 본토로 날린 중국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열병식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열병식 연습에 관한 질문에 그러한 연습은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se are always exercises that we watch. I think it is almost certain.
그러면서 거의 확실히 이것들이 북한의 물질적인 가치를 주기보다 메시지와 선전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보다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의 동맹 파트너 관계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간 회동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ut more so, we are investing in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in the region and
특히 미한 외교장관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제기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 기회를 가졌다며 그 도전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일본 동맹의 안보에 철통 같은 기반을 두고 전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3국, 즉 우리의 동맹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전반에 걸쳐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진전시키려고 시도해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미국 본토 상공으로 정찰 풍선을 날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We had what would have been a valuable opportunity to engage in that face-to-face diplomacy. It was to have been
특히 이번 사태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에겐 대면 외교에 관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는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외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그러한 기회를 훼손한 책임은 미국에 있지 않다면서 궁극적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관여한 중국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양자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책임있고 실질적이며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가 일본과 같은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있어 우리의 큰 강점 중 하나는 우리가 촉진하는 파트너와 동맹 체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hallenges that are posed by the PRC, one of our greatest strengths are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인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직면한 광범위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집합점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과 관련해 우려는 물론 심지어 분노를 표출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have heard a number of countries express their own concern, even outrage over.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더불어 전 세계와 유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의 동맹, 파트너를 옆에 뒀다는 건 행운이라며 강대국 간 경쟁이든 초국가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맞서기 위해 이들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중 관계를 경색시킨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6일 중국 정찰풍선 사건으로 더 악화한 미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BOA 질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침략과 주장에 맞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한국의 영공과 영토 보전 등 한국의 주권에도 계속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일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지난 5일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당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한다며 맞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업의 이름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관계가 냉각될수록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원칙을 옹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야 하는 때라며 특히 일본, 호주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like Tokyo and Australia, South Korea is still unwilling to identify Beijing as the perpetrator of these Chinese transgressions.
한국은 여전히 일본, 호주와 달리 중국을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주권 침략 등의 가해자로 지목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같은 달 발표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과 달리 중국 관련 언급은 단 한 차례 있었으며 이마저도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라는 문구가 첨부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주권 침략 등으로 한국 내 반중 여론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한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re would be very strong South Korean public support for a tougher policy on China.
클릭너 연구원은 물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걱정은 오히려 한중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늘리는 한국 기업들의 추세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스코벨 미국 평화재단 수석연구원도 한국이 이번 사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콜벨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정찰풍선이 당장 한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중국의 정찰풍선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여파로 한국이 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월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과거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상기시키며 무기한 연기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으로 중국의 대북 협력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ey can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 real question is, will they? But with all the complicated situation, Beijing.
와일드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고 계속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강력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해 5년여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중 관계 경색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certainly is not going to help getting China's assistance on North Korea.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성명을 내려는 미국의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중국은 영내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영내 및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중대되는 것을 자국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때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다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성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가 강조된 점을 꼽으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외에도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6일 VOA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foreign minister's timely visit to DC on top of Secretary of Defense Austin's productive meetings in Seoul earlier last week.
랩슨 전 대사대리는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서울에서의 생산적인 회담에 더해 박진 외무장관의 시의적절한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과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에 대해 미한 간 틈이 생기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이 핵심적인 전략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6일 VOA에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분명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과 함께 한국 안보와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각에서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공약을 확인한 것은 시점상 중요하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발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방위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러한 발언이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장 억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 was probably at the top of the list for discussion, and I think there is likely very high-level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f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 commitment.
맥스웰 연구원은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해 양국 간 매우 고위급에서 합의와 이해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 대중과 일부 정치인들의 견해와 발언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강조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맹의 일부 마찰을 조성했을지라도 결국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확장 억제 문제에 이견이나 긴장이 없고 오히려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Honestly, I do not yet detect significant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ver that issue.
스나이더 국장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심각한 긴장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 대표들이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연초부터 서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여론보다 양국 정부가 약간 뒤처진 감은 있지만 두 나라 정부 간 큰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두 동맹의 대북 접근법이 일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이 계속해서 일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6일 VOA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course will stay the same. They're what both Ambassador Song Kim and Kim Gun affirmed was that they are not going to adopt what a number of outside experts.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미한 외교장관 회담과 별도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앞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를 포기하고 부분적 군축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종합적인 비핵화 합의는 점진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 외교장관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불법 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 수익 창출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이버 절도가 지금 당장 주목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외교장관이 전통적인 안보 분야 외에도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 외교장관이 새로운 발표나 성과물을 내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하고 있는 현안들이 매우 많고 광범위하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Although they didn't break any new ground in making announcements or having a deliverable, I was struck by really the long list of
이어 보통 미한 동맹을 군사적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두 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은 실로 놀랍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안보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다각화를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클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맥스 연구원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의 비공개 석상에서 가장 열띤 토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KI 선임국장은 미한 외교장관이 IRA 문제를 논의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책 마련을 시도하겠다고 앞서 밝혀온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has one been consistent with what the US said, which is that they will listen to South Korean concerns and try to attempt to address whatever issues Korea may have.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이 문제 해결에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어떤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줬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언급이 없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문제를 협상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이 이러한 어려움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런 선임 국장은 또 두 나라가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연장 의정서에 서명한 것은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 심화를 보여준다며 특히 인공지능과 퀀텀, 즉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가 포함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We're looking towards the future. Right now there is a transition taking place. One being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wo by
스탱거런 국장은 현재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이 주도하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양자 컴퓨터는 이미 암호화를 깰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중요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분기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의 이번 첨단 분야 협력 확대는 경제적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terestingly, the of course the Chinese spy balloon incident, which overlapped with the foreign minister's visit, was clearly a distraction.
한편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박진 외교장관의 방문과 겹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은 분명히 주의를 분산시켰지만 또한 중국의 도발을 블링컨 장관과 다른 워싱턴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박 장관이 매우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오늘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납북자 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한국인 피해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요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성명이 납북자 문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한일 정상공동성명에서 언급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미 국무부는 이들 선교사를 정치범으로 분류해 석방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뒤늦은 반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북한의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선명하 6.25 국군 포로 가족회 대표,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회 이사장, 황인철 1969년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 최성룡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의 삶을 남한 출신 엘리트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 최근 미국에서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주류 언론이 잇따라 주목할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책의 두 저자와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때부터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등 외국에서 보낸 한국계 영국인 최세린 씨는 2014년 런던에서 난생 처음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최 씨는 당시 두근거리던 심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50대 중반으로 한국에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고 외국에서조차 북한인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입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참 그 납치를 당하고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든 이런 거 갈 때에 엄마 손 꼭 잡고 슈퍼마켓 그 카트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게 하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나죠. 네, 굉장히 무서워했죠. 납치당할까 봐.
국제 앰네스티가 영국에 사는 탈북 여성 박지연 씨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 씨에겐 또 다른 북한의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겁도 먹었고 불편했고 또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되나 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 가서 거기 한국 대사관에 가서 신고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됐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하고 사실 나하고 그 나이도 비슷하고 영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여자로서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북한에선 출산을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지, 집에선 어떤 음식을 먹고 학교에선 무슨 교복을 입는지, 또래 친구들과는 어떤 놀이를 하는지. 런던에 살던 채세린 씨는 이런 호기심이 커지면서 맨체스터에 사는 박지현 씨와 서로 오가고 때로는 전화하면서 친구가 돼갔습니다. 북한에서 가난을 피해 탈출해 중국에서 강제 결혼과 북송, 재탈출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영국에 정착한 박지현 씨도 채 씨의 자유로운 말투에 호감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인들은 같은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어 박해를 받아왔던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자유로운 언어를 쓰는 한국 여성에 의해서 저의 진짜 인간적인 그 감정하고 인간의 언어를 다시 찾아갔다는 것이.
북한에선 자신의 생각을 다 표현하면 말반동으로 체포될 수 있어 주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 표현력이 풍부한 최 씨에게 매료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JP모건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며 자유롭게 살던 최 씨와 기본적 자유마저 박탈당하면서 살았던 박 씨의 너무나 다른 인생은 영국에서 교차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그 불편함 또는 편입견 그런 것들을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다 이겨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책을 좀 같이 쓰면 어떻겠냐고.
주위에서 영화 같은 삶을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의를 자주 받으면서도 말주변이 없어 고사했던 박 씨는 채 씨와 계속 교제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채 씨와 대화하며 지옥같기만 했던 자신의 삶에서도 잠시 행복했던 유년 시절, 할머니에 대한 추억 등 인간적인 생각을 떠올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도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탈북민들이 글을 쓸 때 본인이 그 감정을 호소할 때 그 다 못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항상 정치적인 언어만 썼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감정이 이제 부모 못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한국 분들이 도와주면 저희한테는 이제 언어도 찾아가지만은 또 그 육체적으로 이제 받았던 그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 남편이라도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제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다 하고 싶었던 거, 그게 맺혔던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만난 지 5년 뒤인 2019년 드디어 책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제목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 북한 독재자의 횡포나 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박지현 씨가 자라온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 이를 채세린 씨의 시각으로 풀어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담담하게 쓴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책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그 이유를 이 책이 갖고 있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디컨스트럭션 같은 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깨끗한 종이 한 장에다가 다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채 씨와 박 씨는 이 책에 희망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체제에서 자란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상 모든 독자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엔 만성적인 영양실조 속에서 표현과 이동의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박 씨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상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채 씨의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채 씨는 강제로 전달하기보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펼쳐놓고 이에 대한 생각과 결정권은 독자들에게 맡기는 게 이 책이 기존의 북한 관련 책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프랑스어가 모국어처럼 편한 채 씨가 발로 뛰어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됐고 이어 2020년엔 타이완에서 중국어로, 2021년 한국어, 작년엔 영국에서 영어로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엔 뉴욕에서 미국판 발간 행사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회에는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임원 등 뉴욕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송황을 이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책을 1월에 주목할 만한 10대 서적으로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자란 두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 통일된 미래에 대한 그들의 희망에 대해 글을 쓰도록 영감을 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ABC, CNN 방송 등 주류 매체들도 최근 두 작가를 인터뷰해 방송했고 아마존 등 미국의 인터넷 서점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관심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difference, 그 다른 점들을 overcoming our difference, 그게 힘든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 테마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그 나라들에서 느끼는 게 그 division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비전을 오버컴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그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최세린 씨는 또 이 책은 그저 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박지연 씨가 반전의 삶을 통해 주위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며 계속 써가는 삶의 여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동네 영국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선을 베푸는 모습, 아시아 여성상과 인권상을 받고 보수당 후보로 지방선거에도 도전하는 박 씨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영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박 씨가 더 이상 피해자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이 책의 미국 출판을 맞아 김정은과 핵미사일에 주로 집중된 사람들의 시선이 북한 주민들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또 김정은이 있고 이렇게 약간 북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제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감정을 가진 그런 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언어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대량 학살의 그 압박을 받다 보니까 터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파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V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 결속과 대미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기 제3차 확대 회의 개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도 지난해 12월 31일 600mm 방사포 증정식 연설 이후 37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지도했고 회의에선 올해 주요 군사 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선 군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구 편제 대책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작전 전투 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완비하는 문제 등을 토의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방대한 투쟁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전원회의 결정사항의 관철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군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논의한 것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 등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서해상에서의 연이은 미한 공중연합훈련, 그리고 다가오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등을 의식해 김 위원장이 군 기강을 다잡고 정면 대결 의지를 대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고 나서 미국의 핵잠재에 대한 공약을 좀 더 확고히 한다는 의지를 또 발표를 하고 연이어서 5세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을 진행이 된 바가 있죠. 그동안 북한도 그동안 조용했지만 이제 한미의 어떤 북한에 대한 대응 방향이 좀 더 공세적으로 바뀐 이상 북한도 그에 따른 대응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회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보다는 만들어진 계획을 군 간부들에게 재차 주지시킴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전쟁준비태세라는 표현을 쓰므로써 미한연합훈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사전경고성 대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이번 회의가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하순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열기로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민심 동요를 막고 국방 분야에서의 김 위원장의 업적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게 차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력 자체가 이제 계속 건설이 되나가 그리고 그게 업적이고 또 지금이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있어도 겪어나가야 된다라는 또 메시지를 던지기 딱 좋은 거거든요.
북한은 지난 5일 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농사 문제와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들을 토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이번 회의 보도에서는 핵무력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가 김일성 주석이 군의 현대화와 강화 발전을 위해 만든 일당백 구호 제시 60주년 기념일이 열렸다고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8일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열병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의 건군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는 것으로 미뤄 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의 일련의 행동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대북적대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거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강국을 만든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담으리라고 봅니다.
한편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총국이 신설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회의 사진을 보면 회의석상에 앉은 김정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고 사진상 깃발로 등장하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깃발의 마크는 북한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지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깃발 상단엔 창설 연도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숫자의 일부인 016이 측별되는데 이 조직이 2016년 창설됐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가항공총국이나 원자력총국 등 북한에서 총국은 주로 실무 총괄 부서를 일컫는 점을 고려하면 미사일 총국은 군수공업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미사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을 직접 운용하는 전략군 등 군 부대와도 다른 별개의 행정조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군수공업부에서 만들기만 한 거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는 전반적인 플랜을 세우고 하는 게 미사일 총국 같습니다.
홍민 실장은 2016년은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사나 미사일 담당 총국이 리병철 중심으로 로켓 공업부로 확대 개편된 해라며 로켓 공업부가 미사일 총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총국을 인지하고 추적하고 있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집결한 주민들이 2월 8일 건국절 75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75와 28이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5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75와 2.8을 형상화한 대형 글자가 뚜렷합니다. 오는 2월 8일 75주년을 맞는 북한의 건군절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군중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75와 2.8은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을 띠는데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주민이 카드를 들어 올려 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 주변에는 빨간색 꽃 혹은 수술을 들고 있는 주민들이 만들어낸 띠 형태의 줄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우주에서 식별될 정도로 선명해 수많은 주민이 동원됐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앞둔 시점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앞서 뷰어인은 이 일대를 촬영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 관중 좌석 부분에 분홍빛의 대형 점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5일 이 일대에 더 많은 주민이 투입되고 특정 기념일을 시사하는 대형 숫자까지 만들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건군절 관련 숫자를 조합한 카드 섹션 훈련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이 오는 8일 개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열병식 준비 진척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병력 대열 약 40개가 포착됐습니다. 약 7개 대열은 행진 연습을 하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김일성 연단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 나머지 대열은 연단 앞 광장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앞서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행 연습과 관련해 증가한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행사일이 임박한 만큼 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에서 열차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발 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백악관이 지목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열차 3대가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로 친선 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 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이곳에선 지난해 10월부터 80m 길이의 열차 한 대가 정기적으로 포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약 170m, 즉 12량 길이의 열차 두 대와 6량 길이의 열차 한 대 등 평소보다 많은 열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80m 길이의 열차 한 대만 서 있었지만 지난달 30일 열차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170m짜리 열차 두 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엔 80m 길이의 열차가 다시 나타났다가 5일 사라졌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이들 열차의 정확한 행선지와 적재 화물 종류 등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움직임이 뜸했던 이곳에서 열차 왕래 모습이 거듭 포착되는 건 북한과 러시아 간 열차 운행이 활발해지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발 직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러시아 향발 열차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열차 운행을 재개하면서 움직임이 뜸하던 이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열차 통행이 빈번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야적장 인근 선로에서도 정차된 열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두만강 하류 북로 접경 지역에 가로 200m, 세로 100m의 콘크리트 부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길이 50m의 대형 건물 3채와 5m짜리 소형 건물 13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야적장 바로 옆 선로에서 지난 2일 한 량짜리 열차 2대가 앞뒤로 정차한 모습이 발견됐고 다음 날인 3일엔 이들 열차 2대 사이 공간을 또 다른 열차 한 량이 채우며 3량짜리 열차 한 대로 연결돼 나타났습니다. 또 2일엔 이들 열차 뒤쪽으로 약 75m 길이의 열차가 포착됐는데 3일 이후엔 더 이상 식별되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열차가 활발하게 이 지점을 오갔다는 뜻입니다. 점차 빈번해지는 현장의 열차 운행이 주목되는 건 과거 북로 무기 거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담은 흑백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을 실은 열차 모습이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곳의 열차 정차만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수송 열차의 정차 지점으로 지목한 장소에서 열차가 계속 포착되는 건 가볍게 볼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섯 번째 큰 밀 수출국이었으며 해바라기 기름의 경우 두 번째 큰 수출국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과 운송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지뢰로 농작물과 밭을 파괴하고 불태웠으며 우크라이나 밀을 실은 수송선이 흑해 항구를 떠나는 것을 막고 곡물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농작물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원조 단체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는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지역의 식량 사정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 국제개발처가 지난해 7월 농업회복계획, 즉 아그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농업회복계획, 즉 아그리 프로그램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우크라이나 농부들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세계 식량 사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아그리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농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1월 말 미 국제개발처와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엘은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고품질의 채소 씨앗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바이엘은 옥수수 종자 4만 포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바이엘은 또 미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사업에도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아그리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종자와 비료, 장비 등 중요한 물품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농부들의 자금 조달과 농산물의 건조, 저장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 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